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초반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앞선 1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이 두 번째 비유는 단지 기도에 대한 비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등장인물의 각각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11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라는 단어예요. 따로 서서. 예, 이 말의 원뜻을 보면은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라는 말의 뜻인데,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라는 말은 자신을 치켜 세우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 짧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안에 나는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십일조를 드립니다. 온통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상실한 것처럼 보여져요. 오직 그의 도덕적 완벽함을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거울이자 관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전락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런 대비로 그의 기도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냐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교만은 바로 이 지점, 자기 자신을 이웃과 견주는 자리에서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뿐이에요. 언뜻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굉장히 성숙한 기도처럼 보여요. 오직 감사만, 하나님 행하신 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의 기도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실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해주실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태도들이 더욱 나쁜 것은 9절의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나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믿고라는 것은 설득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자기 의로움에 대한 착각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최면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지 않은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최면을 걸고 도취되어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적어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성적인 율법 이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금식과 11조에 대한 내용도 기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속죄일에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함으로써 성경의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간 11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추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혹시라도 생산자가 신명기에서 명한 적절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책으로서 그런 극단까지 나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산자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빼놨으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에 내가 더 일부러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더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질까 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외형적 행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또 기도문이 있어요.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있죠. 거짓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착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세리를 향해서 이 세리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은연 중에 자기와 이게 세리 사이의 간격과 차이를 두고자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표현 속에는 세리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손가락질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 속에 멸시가 들어가 있고 그런 노골적인 손가락질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 가운데 손가락질처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게 없죠. 멸시하는 거. 그런 멸시를 당할 때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기도를 가장하여서 정신적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분은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이 시선은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제한하는 폭력적이고 악마적인 그런 시선이에요. 이러한 시선은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렘브란트의 그림 중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도 책을 썼는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그림 속에 큰 아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할 때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멈춰 섭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후에는 이 큰 아들의 진짜 문제는 방탕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할 수 없게 된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옳고 동생은 틀렸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둘 다 아버지 곁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자기 의로움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만 찾다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요구들을 다 행하고 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사람을 또한 품을 수도 없어요. 내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내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내세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과의 뜨거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타인을 짓밟는 그런 폭력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사람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는 시선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리고 신앙의 태도 속에 사람을 향한 애정이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정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이 시선을 가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여요. 새벽 예배 빠짐없이 1년 내내 나오시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시는 그분은 뭐가 보일까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보여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죄성. 내가 잘하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정죄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안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사람을 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세리예요. 세리의 기도.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자기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전제 속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한 그런 영적인 거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굉장히 큰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처지, 자신의 이런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태도가 어때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가슴을 치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에서 쓰인 단어의 원뜻은 당신이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덥다, 이게 무엇으로 이렇게 덥다라는 뜻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를 번역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속죄.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용서하소서, 당신이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라는 이런 간구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어지는 기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나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는 스스로를 수많은 죄인 중 한 명의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번역하자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유일한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극단적인 자기 인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뿐이었어요. 그렇게 여기서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가려주시기를 간청하는 죄사함의 기도가 그렇게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자기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진단자가 되어서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 진단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자신을 어떻게 진단해? 의로운 사람으로 진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단의 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 진단의 결과도 잘못되게 나왔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을 진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세리의 진단명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내려진 진단, 그것은 바로 가망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성경의 진단, 무엇이에요? 예, 가망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진단명이라는 것이죠. 진단이 정확해야 온전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지요.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진단이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폐암인데 병원에 갔더니 감기로 진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너무나 당당한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달리, 그 진단이 올바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종교적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오늘 세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 살 수 없는 그 죄인,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도의 결말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란히 놓여 있죠. 똑같은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둘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다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름은 뭘까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자세. 바리새인은 사람의 눈에 띄는 자리에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죠. 따로 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열교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를 선택했고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낮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번째는 기도의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나는이라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예, 나는 누구와 다르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죠. 세리의 기도는 단 한 문장, 그것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오직 자신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기도를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로 세리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 단 둘만 남은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결말이 다르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정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정작 또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세리가 의인이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위가 더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구할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내려왔고 세리는 아무 자격도 없이 올라갔지만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어떤 사람이 더 은혜 안에 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러시아 정교회의 영성구전인 순례자의 길에는 한 가난한 순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줄 스승을 찾아서 러시아 전역을 떠돌았다라고 해요. 결국 그가 배워서 평생 드리게 된 기도는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단 한 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문장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세리의 기도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예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순례자는 이 짧은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가운데 화려한 말이나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이 겸손한 고백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지려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기도가 되고 자신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낮추는 자리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고백 위에 오늘 세리에게 임했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